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십시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까지 짧은 문제를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그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3장에 살핀 것처럼 세상적 지혜와 이롭고는 지혜 있듯이 하나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봤다라면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냐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상적 지혜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마디로 그것을 표현한다면 정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면서 그것은 6절에 큰 은혜를 위해서 겸손한 삶이고 또 7절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10절에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일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적인 자세를 가지고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8절로 10절까지 우리에게 귀감을 삼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10절 말씀 잘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명령들로 말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 가지 약속들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니까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들이 뭔지를 살피고 그 약속들을 부여잡고서 그 약속의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이 깨달아지고 결단들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은 바로 전에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 전에 그 갖고 있던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순복한다, 순종하고 복종한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 과거 명령형으로서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표현. 그 문자의 의미는 자신을 더 낮은 데로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속되다, 복종케 되다는 그런 군사적 의미인데, 군사적 용어이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따르는 삶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법과 규례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복종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위에 사는 삶을 살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사람 공부했듯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할 때 그것이 복종의 삶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속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그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적당히 나쁜 짓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살면 되겠지. 이것은 소극적인 생각이 바로 세상의 빛과 또한 소금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태우고 녹여 희생해서 선을 확장하는 그런 노력이 결과적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공부할 때 사단의 생각과 대적하는 것, 그저 반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대적하는 모습이다. 우리 또 배웠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생활이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찾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좋아지면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생활이 좋을 때는 기도하고 신앙생활 자랑하다가도 생활이 나빠지면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은 변화없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할 때 조건부로 되어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대할 때 또 하나님 사랑할 때 조건부로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딜하듯이 주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지 말고 변함없이 어떤 태도에 관계없이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우리가 변함없이 또 시간적인 관계죠. 또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충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귀는 이 연약한 인간의 약점을 잘 파악했다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요. 어떨 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육체적 어려움으로 마귀가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떤 얘기는 오히려 경제적 넉넉함이 그것이 곧 생활의 윤택함과 여유가 곧 사단의 마귀가 틈타는 통로로 내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가족 간의 그런 문제로 불화로 인해서 어려우는 당하가오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마귀가 역사하도록 틈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말 한마디로 마귀에게 작게 마음을 내어줘서 범죄하고 죄짓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요? 마귀는 예배를, 교회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끼어있지 못하고 사로잡히지 못해서 말과 행동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또한 틈을 내어주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결국엔 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내어주는 모습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멀리하는 거예요? 마귀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긴 자에 대한 용기,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흔들리지 않고 주를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삶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대처럼 우리 마음이 믿음이 조석으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 흔들림 없이 마귀 틈탈 귀를 주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를 빼앗으려는 것들이 있어요. 자신하게 가보세요. 뭘 빼앗으려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평안을 뺏으려는 것이 마귀의 의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려는 의도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또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유익도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건데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렵게 하고 또 두려운 마음 속에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 합니다. 불안을 주고 염려를 줍니다. 불안하고 염려에 가득한 사람은 곧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 통로를 내어주는 것이고, 아니 이미 마귀가 틈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만족하게 하는 이런 자족하는 마음도 뺏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고 남의 아내와 비교하고 남편과 비교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비교하면서 비교하도록 만듭니다. 이거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족함이 없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그나마 기쁨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우리 속에는 뭐가 등장하냐면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에 평안함과 자족함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빼앗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내줘서 이런 기쁨이 빼앗기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울보가지 말고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들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에 힘입어서 매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굳게에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크고 작은 일에 우리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 해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사성어 중에서 금묵자흙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묵자 무슨 말이냐면 먹을 가까이 한 사람은 그 먹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의 모습도 결정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캐레고리를 유유상조, 그죠? 끼리끼리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 우리가 또 인간 사회 속에서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을까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에서부터 이런 모든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도 이 북극과 남극에 그죠?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태양과 각도가 멀어져서 태양빛이 닿는 양이 적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명체가 많지 않고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는 겁니다. 뭐 저주받아서 얼음 동토가 얼음 땅이 된 게 아닙니다. 태양과 멀기 때문에 그만큼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강팍하고 우리 마음이 얼어붙은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멀어지게 되면 차차차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서서히 주변서부터 어떡하죠?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얼어붙고 주님과의 관계의 교제가 깨어진 상태 속에서 마음이 강팍해질 때 무슨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발부둥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 해결책은 뭐냐면 거리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네. 얼만큼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쫙 달라붙어서 밀착된 관계의 교제의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봄철에 눈 녹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해결되어지고 눈 녹신 데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삶 속에서 밀접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뭐하기 때문에 세상적 지혜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종욕으로 살고 다툼을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다? 복이다라고 얘기를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욱더 지금 교제 관계보다 더 친밀하게 말씀과 기도로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까워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귀가 둔히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그죠? 오직 너희 사이에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히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게 우리 손에 뭐가 있어서? 죄악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냐? 거기 첫 번째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려면 1차적으로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우리 삶을 의롭고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행위를 따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거 정욕으로 나서 시기와 다툼이 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행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도 말씀하고 레위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줄 알아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함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신의 산에서의 만남 속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성결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고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서도 모세를 부를 때 네가 선 것이 거룩하니 너희 신을 벗으라 말씀하면서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 속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 성결함을 잘 유지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고쳐서 먼저 성결함으로 그것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둘째 아들은 비로소 깨닫고 집에 돌아옴을 통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매번 우리의 초청을 받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바로 회개와 용서, 화해의 복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째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행위를 고쳐서 주께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말하겠죠. 그리고 슬퍼 애통하고 울며 웃음으로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서 주 앞에 온전케 되라 말씀합니다. 이 두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역에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있을 때 그 마음이 빼앗기고 그 생각이 빼앗길 때 하나님은 거기에 질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또 성결함으로 주 앞에 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결케 하는 것,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의 모든 죄, 그것은 뭘로써 씻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씻어지고 그 결과로서 의롭다 여겨지고 성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는 것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혜의 능력이 하나님에 가까워지는 능력입니다. 중간에 막힌 죄의담을 헐어버리는 능력입니다. 보혜의 능력이 우리 삶을 새롭게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보혜의 능력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 가까이 들어가기만 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는 놀라운 능력들이 그 보혈의 능력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능력을 붙드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아까도 살펴봤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어요.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시편 34편에는 여호와는 마음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치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 어디든지 다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진실히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가 또한 능력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또한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하나님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주를 신뢰하면 복이다. 또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임을 깨우쳤습니다. 우리가 뭘로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가까워집니다. 늘 기도함으로 저 앞에 가까움이 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두 걸음 다가오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가까이 해서 한 걸음 더 저 앞에 진보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몇 군데 찾아볼 텐데 성경 찾을 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뜻이 잘 나타나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은 죽고 주님의 뜻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삶, 그런 절대적인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았던 신약의 인물을 본다면은 이 여선지자 암나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출가한 후에 7배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그 후에 84년을 어디를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던 암나.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그렇게 가까이 살았던 모습 보게 됩니다. 또 구약에 정말 가까이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살았던 인물이 또 있다면 에녹입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아도 110년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삶, 이것이 뭐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중심에 가득 채워진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가까이 하는 삶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 만난 이후부터 그 심령 속에서 주님 하나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다른 것을 채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주님 발에 기름 붓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발을 닦이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한 확실한 증거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 같고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늘 주님과 가까이 밀착되어서 내 삶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으로 채워지고 주님이신 의도와 중심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헌신과 삶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음을 드러나 보낸 삶 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밀착하게 되면 그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험할 수 없고 해칠 수 없고 또한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죠.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 낮추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지위를 높여주고 명예를 높여주고 우리 하는 일 속에서 우리 인생들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우리의 영혼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악한 행위를 슬퍼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그의 지도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그릇과 자세가 준비되는 것이 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함은 세속적인 그런 처세나 가치관에서 절제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살려가는 그런 간절한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얼마나 자기 피할 시대에 살고 자기 가진 것 자랑하면서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것, 자기 가진 것, 자기의 소유,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랑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합니다. 혼자 자랑하면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그것을 세워줘야죠. 그러니까 혼자 잘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하며 믿음으로 살 때 따라합시다.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주존심으로 살아가라.
주존심으로 살아가라.
네. 그냥 주존심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냥 나 있는 것, 나 가진 것, 내 배경 그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이 모든 걸 주신 거,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힘의 근원이 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는 게 주존심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교만은 천사를 사단으로 만들고, 맞는 말이죠. 겸손은 인간을 천사로 만든다.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의 생활이 점점 높아지지만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그의 삶이 또 생활이 점점 악해지고 추악해져서 마귀 같은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영국의 작가 플레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 반드시 그대를 들어서 큰 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냥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나 세우지 말고 주님 세워주세요. 그렇다고 겸손히 나약함이나 비굴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겸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우지 않은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떠벌리고 수군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더 옳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떠벌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늘 침묵하고 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겸손히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거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인정해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해 주지 않으니까 치설됩니다. 그렇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예요. 때릴 때 하나님 높여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 앞에서 하는 거다. 누구 장로 앞에서, 목사 앞에서, 권사 앞에서, 누구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 그래서 그럴듯하게 척척 꾸미는 거, 그죠? 이런 척, 저런 척. 그건 위선입니다. 근데 주 앞에서는 그런 위선이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사람 앞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청교도들은 늘 그런 말씀이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그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적 존재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우리의 생활도 다 모든 것이 주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낮추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세우고 겸손함으로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겸손. 그죠? 둘째가 겸손. 셋째가 겸손이에요. 그런 면에 볼 때, 우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그죠? 그 다음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은혜가 사그러지고 있구나. 은혜 받았다 하면서 교만하면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귀가 와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원하기는 내가 받은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처소로 옮겨서 하나님 높여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그의 명령에 따른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얘기가 마귀를 대적하는 얘기고 그것이 곧 피해진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워 주신 것입니다. 주 앞에 낮추라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라. 어디 앞에 낮추라? 주 앞에서. 저 여러분의 신앙함에 있어서 연습이 아닙니다. 모든 되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부닥쳐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서 주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이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떠한 얘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여를 축원합니다.
네.
그때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고 저 앞에서 삶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위로부터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열망과 열심을 갖고 저 앞에 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